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자국의 안보 우려에 관해 서방 측과 대화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14일 공개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간의 대화 영상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 측이 자국의 주된 요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화가 무기한 계속될 순 없지만 현 단계에서는 대화를 지속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유럽 내 미사일 배치와 군사훈련 등에 대해 제안을 두는 문제와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제안을 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대화 가능성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측이 러시아를 끊임없는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수 있다며 여전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러시아의 주된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를 외교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16일이 러시아군의 침공 개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날을 단결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P통신은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을 16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부인하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일부가 내려졌다고 믿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16일을 언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보 평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언제든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각각 별도 화상대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긴장구조와 유럽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늘어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외교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행동들을 단계적으로 주류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다른 나라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이 늘어난 데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도핑 파문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모든 종류의 메달 시상식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4일 스포츠중계재판소가 발리에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기로 한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기구와 국제검사기구는 지난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신해 발리에바 선수가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CAS는 올해 15살인 발리에바 선수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개인으로 분류해 성인 선수들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사라 허시랜드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최고 공명자는 CAS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이 발신하는 메시지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4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도 오타와를 마비시키고 미국과의 국경을 차단한 시위대를 막기 위해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주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뒤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차단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 시위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발동한 긴급 권한은 캐나다의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세계대전 당시 두 차례, 평시에는 1970년 트리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리도 당시 총리가 퀘벡 분리독립 세력이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이 권한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해커 박사는 지난해 4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고농축 우라늄을 175kg, 플루토늄은 6kg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생산량을 합해 계산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45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 중 북한의 핵무기가 20개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해커 박사의 분석입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먼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북한의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해커 박사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주에도 그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무아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모델로 본다는 겁니다. 해커 박사는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넘기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커 박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해커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정상화와 비핵화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북한 측에 거듭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 대시 철회를 요구하며 전혀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한일 3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모여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3국의 대북 공조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았고 대북 제재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또 3국 북핵 수석대표 회동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국무부 관리 등은 이번 회동에서 미한일 3국의 대북 공조와 협력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북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미한일 단일 대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하와이 협의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결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Obviously, there are some fric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right now and some other issues, but on North Korea.
다른 사안들에 대한 한일 간 마찰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을 다루기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고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으로서 외교에 집중한다는 의향을 천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선의와 함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지 여부를 두고 볼 일이지만 북한은 긴장고조 접근법을 아직 끝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심할 여지 없이 세 나라는 북한이 위협을 더욱 확대할 경우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대북 독자 제재 지정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3국 협력의 공동 견해 등이 강조됐지만 각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제재 이행,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서도 분명한 이견이 나타났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꼬집었습니다.
Both Tokyo and Washington, you know,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all nations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the UN resolutions and the subsequent sanctions enforcement.
미국과 일본은 모든 나라가 유엔 결의와 그에 따른 제재 이행을 완수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제재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 사이에 견해 차이가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견이 향후 대화 국면 등으로 들어설 경우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이어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3국 모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현재 대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단일 대오에 대한 즉각적인 도전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 조짐을 보이고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평양에 선제적으로 양보할 것인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할지 등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미한일 3국이 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수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치된 메시지와 억지 조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동이 외교 당국의 모임인 만큼 억지 조치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it's safe to say that deterrence has got to be and probably was a focus of discussion.
또 억지력이 논의 주제였겠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북한을 향해 더욱 높은 수준의 대화 의지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이번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추가 행동 여부는 각국 논의 결과 또는 각 나라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긴급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느냐 정도에 달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회동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 정책에 어떤 이견도 없다는 점을 북한과 중국 등에 강조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서울은 북한에 대해 더욱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워싱턴에 압박했고 한국과 일본은 항상 반대할 이슈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화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한일이 북한 이외의 국제현안에서도 한 목소리를 낸 것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타이완 해협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지지, 법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 등 다양한 대외 현안에 대해 미한일 3국이 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와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친구와 동맹 파트너가 연대와 공동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이런 가치 있고 시의적절한 연대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무부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북한 비호 발언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실상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주민 자금을 빼돌려 민생을 파탄낸 북한 정권에게 있다며 제재를 더욱 옥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는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요구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지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특별대표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안위를 앞세워 연일 미국의 대북 압박을 비난하자 미국은 오히려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며 노골화하는 중국의 제재 완화 요구를 차단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북한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2022년 초부터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이런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조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도구는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모든 회원국이 대북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주의적을 해결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제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제재 면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되는데 제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718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원론적인 제재 이행 원칙을 상기시키는 선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왔으나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유엔 무대에서 중국의 제재 완화 논리를 적극 반박하며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가 채택된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농기구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과 의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회의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며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장진 대사가 나열한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질 개선용 파이프 등 세 가지 품목은 진작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오히려 중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는 북한에게 최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3일 북한에게 비핵화는 최대 위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2022 행사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비핵화는 최대 기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긴장이 격화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에 함께 노력해서 만든 특별한 기회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게 최선의 길은 협력 확대와 통합, 경제 발전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핵무기의 위협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클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다른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멈췄고 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화는 힘이 강할 때 따라오는 것이고 힘이 약해지면 악함이 생겨난다며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정권이 주민들을 향해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같은 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자신이 비밀리에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시 억류 중이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 김동철 씨와 김상덕 씨 그리고 김학송 씨의 석방 문제를 직접 제기했고 나중에 함께 미국에 돌아온 일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4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a question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nswer. Should they want to assist Ukraine in a tangible way?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많은 동맹국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이런 결정은 각국이 스스로 내려야 하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를 앞서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근래 들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한훈련은 몇 년째 축소된 채로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 등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한 준비 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영내에서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본 오키나와 근처와 미야코 해협, 루손 해협 등에서 노블 퓨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동맹국과의 신속 통합 기동 역량과 해상 거부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병 원정대와 상륙 준비단 등 두 개 팀이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is was the first time since 2018 that two Marine Expeditionary Unit Amphibious Ready Group teams
앞서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1월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합동 지휘소 훈련인 킨 엣지 2022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군 해병대 병력 2,650명과 FA-18 전투기,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 약 1,400명이 참여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미일 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나라는 일본과 미국 본토에서 함께 진행한 라이징 썬더 21 훈련, 미 항공모함인 칼빈슨함과 에이브라함 링컨함, 미 공군 B-1 전략 폭격기 등이 참여한 훈련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성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40건 이상의 미일 훈련 사진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일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전방위 분야에서 실 기동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미한 연합 훈련과 대비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남북, 이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실제 병력 장비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기동훈련을 4년째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은 지속하고 있지만 연대급 이상 훈련은 중단된 채 각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는 코로나 관련 방역을 이유로 훈련 취소, 축소도 잇따랐습니다. 실례로 3대 미한 연합훈련으로 불렸던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2019년 폐지되거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3, 4월 전쟁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2019년 공식 폐지됐습니다. 3월 키 리졸브 연습,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2019년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대체 훈련을 진행했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로 무기 연기 또는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이었던 쌍용훈련은 폐지됐고 대규모 연합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대폭 축소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미한 주요 연합 훈련인 2021년 8월 후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은 실병 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 연합 방위 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엘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미일 훈련이 최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건 위협에 대한 각 정부의 인식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Japan, in my view, sees a real and present danger to their security. And consequently, they've decided.
일본은 북한은 물론 영내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일 동맹 강화 등 무언가를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육해공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벨 전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평화 진전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가운데 북한 위협의 본질을 인식하길 꺼려한다며 이 때문에 야전 기동 훈련과 높은 수준의 지휘소 연습 재개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공격에 대한 준비태세와 북한 억지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현재 동맹국과 안보 태세에서 선제적 접근이 아닌 대응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a reactive security stance instead of a proactive security stance.
일본이 훈련 참여와 안보 절차 등의 강화를 요구하는 한 미국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 한국이 이 같은 접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제임스 샤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별도의 방위 동맹을 맺고 있어 훈련 성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강력한 미한 방위 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훈련이 조정되고 대북 외교 모색을 위해 축소되는 등 미한 훈련 조정에 대해 우려하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미한 연합군의 훈련 방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너 선임 연구원은 우리는 대규모 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민감한 문제로 여겨왔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한국군은 미국과 일본군보다 훨씬 더 통합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헨너 연구원은 우리는 다른 지역이나 미국에서 추가 미군을 파견하는 방식의 전통적이고 대규모 훈련은 하지 않더라도 매일 부대 차원에서 연합군이 연습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보통 수백 또는 수천 명 병력 수준에서 훈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의회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찰스 맥기 명예준장을 추모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인이 선구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앤서니 브라운 하워드 의원인 지난 7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지난달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찰스 맥기 명예준장의 생애와 업적을 기렸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비행단인 터스키기 에어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맥기 명예준장은 지난달 16일 10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고향인 메릴랜드주가 지역구인 브라운 의원은 고인에 대해 선구자였다며 그는 일관되게 터스키기 에어맨이 미군과 미국 사회에 남긴 중요성과 오랜 유산을 강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흑인은 정교한 장비를 다룰 수 없고 용기가 없으며 단호한 적과 싸울 기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바로잡은 것은 바로 터스키기 에어맨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맥기 명예준장은 흑백 분리정책이 만연하던 70여 년 전 창설된 터스키기 에어맨, 미국 최초 흑인 전투비행단인 제332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이어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맥기 명예준장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P-51 머스탱 전투기의 조종관을 잡고 총 100차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고인이 30년간의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조종관을 잡은 시간은 총 6,308시간으로 총 409차례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는 맥기 명예준장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적의 폭격을 받기도 했다고 브라운 의원은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맥기 명예준장이 참전 중 전투 조종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군 복무 후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표창 등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국립항공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미 의회는 2022 폐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맥기 당시 퇴역 공군대령이 장성급인 명예준장으로 승진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일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맥기 명예준장은 마지막으로 생존한 터스키기 에어맨 중 한 명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북한이 보름 넘게 무력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기존의 대응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서 북한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던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사격 시험 이후 보름 넘게 무력 시위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2018년 자신들이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올 들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모라토리엄 파기 경고를 통해 국면 전환 의도를 노골화했고 지금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월 한 달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 괌까지를 사거리로 하는 자신들의 실전 배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도발의 1단계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숨을 고르는 국면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월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삼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미 공동전선에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 기간 중임을 배려한 때문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8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5일 현재 북한 내 군사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미한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광명성절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성절을 기념해 각종 신형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준비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외교수장들은 지난 12일 미 하와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의 적대 의도가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나고자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결과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년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경고한 북한의 입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아니 그동안 자기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자의적인 조치이고 이중기준을 철회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규탄을 했고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 이건 북한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행동을 막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 때문에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하는 오는 20일 이후 무력 시위를 재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에 열리는 미한 연합훈련의 올해 일정이 조만간 결정되고 3월 9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 북한이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2월은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이기도 하고 또 충분하게 1월 달에 이제 메시지를 확실히 줬으니까 이제 미국이 움직이도록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이후에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고심을 하겠죠. 그래서 핵 활동 재개부터 시작을 해서 모라토리움을 이제 깨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레드라인 쪽으로 서서히 가면서 이제 압박을 또 가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겠죠.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본격적인 협상 카드로 삼아 미국과의 줄다리기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이 최근 보여준 전력 질주식의 미사일 도발 행태를 보면 미국과의 협상이 연연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예상을 넘는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라토리움을 갖고 협상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위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과연 ICBM을 쏘고 나올 거냐, 안 쏘고 걸어올 거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둘 다 열려있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이번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의 긴장 고조 국면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드러내기는 빠르지만 수면 아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측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에 그치지 않고 행동 대 행동 차원의 대북 제재 해제라며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선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다시 실무 협상이 재개됐을 때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자기들이 얘기했던 영변 폐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을 미국이 줄지 그게 지금 관건인 거죠.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여전히 경제난 심화로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혜정 씨의 네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 따라 또 한국으로 안 가시고 미국에 남아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거는 좀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도 뭐 한국에서 뭐 많이는 안 살아봤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꿈도 펼치고 희망도 펼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 북한의 모든 걸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뭐 북한 선거라든가 뭐 북한의 좀 이런 거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내 부모 형제 내 고향에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률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남겨져 있던 아들을 한국에 정착한 후 데려온 혜정 씨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기회로 미국 정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태어나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첫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 정책 방법을 생각하게 된 혜정 씨.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미용실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다가 병원에 왜 갔냐면 손 아파서 갔어요. 손 아파서 이거 손 좀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제 검사 나이가 있으니까 또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가서 검사하고 나니까 검사하는 데서 이제 안 좋은 뉴스라면서 이제 암 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제가 미용실에 있을 때 손이 아플 때 그 케미칼 때문에 이제 손에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자궁은 판정을 받게 된 전혜정 씨.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얹힌 듯 맺혀있는 시간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이제 잡혀갈 때 이제 여자들은 그 자궁에다가 돈을 감춰갖고 나가요. 근데 그걸 이제 감옥 살을 때 동안 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했던 제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썩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상처 입었던 거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거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고 뭐 여자들이 뭐 북한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거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저 한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암이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자궁 다 드러내고 뭐 란서도 다 떼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그러세요?
아니 그냥 뭐 항암 치료 받고 약은 먹는 거 있어요. 약 먹는 거 있고. 아프진 않아 괜찮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어지럽고 제가 이렇게 빈혈이 자꾸 와서 이제 운전을 오래 못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암 진단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 등 정착 초기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혼란이 이어졌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조직 검사를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했어요. 한 번은 자기네가 닥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하니까 한 번은 암이라 그러고 한 번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저는 생각이 딱 있어요. 던졌대가지고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자리가 딱 암인 거예요. 어쨌든 전 조직 검사를 좀 그렇게 두 번 세 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가 한 번 했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암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때는 한 명은 또 한 번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그 한 번 세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이거는 자기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했는데 하나는 기고 하나는 아니니까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자기네 실수다. 자기네 실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해가지고 참 검사하고 막 그 조직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치료받을 때는 치료받을 때는 아무래도 힘든 거고 힘든 과정 뭐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부딪힌 거고 그 마음적으로는 그때 조직 검사할 때가 좀 믿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내가 미국 가지 않는데 왜 암이지 하면서 막 눈물 나고 막 눈물이 사실은 다 말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거는 전 잘 두더도 못 봤어요. 북한에서는 암이라는 거 없어요. 잘 암이라는 건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암이라는 거 이제 충격이 그때 처음에 충격이었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의 고된 삶의 여정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힘없이 꺼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와서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탈북자들이. 그 뭐 간암, 위암. 뭐 이렇게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몇 년 한 7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암이 많아요. 나이 젊은 나이에 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혜정 씨는 지난 2020년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뜬 메이 유 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네. 옥순이가 나 암이라고 죽기 전에 계속 나한테 네 번이나 찾아갔댔어요. 나도 암 치료 항암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말기 돼서 죽게 됐는데도 나한테 왔대가지고 계속 걔하고 나하고 진짜 사연이 저는 금방 오자마자 하고 걔는 죽기 말기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암이라는 그거 한 가지로 같이 만났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처지와 또 이름 모를 탈북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물론 이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탈북자고 내가 또 자궁암 내가 아직도 믿길 수 있지 않죠. 왜 암인가.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내가 했던 거를 연상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분해요. 너무나도 분하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되겠다고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가슴속에 불이 타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엄마로서 북한 애들의 현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혜정 씨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위한 작은 단체에 뛰어들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혜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들으실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평북 함경 북부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5도. 양덕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8도. 신의주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4도. 구성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그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강계 아침 영하 22도, 낮 영하 8도. 희천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개성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3도. 사리원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5도. 신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장전 아침 영하 8도, 낮 영하 1도. 평강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1도. 장진 아침 영하 25도, 낮 영하 13도. 청진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5도. 김책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11도. 김영권 아침 영하 24도, 낮 영하 14도. 삼지연 아침 영하 29도, 낮 영하 1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고 먼 바다는 2에서 6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도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은 유럽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와 독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 독일과 협력할 의도가 있다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두 번째로 큰 무역국으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두 나라의 경제적 연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 군 병력의 증강은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군 일부가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더 많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서의 안정지속은 러시아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숄츠 총리는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16일이 러시아 군의 침공 개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날을 단결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P통신은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을 16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부인하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결정 일부가 내려졌다고 믿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각각 별도의 화상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긴장 구조와 유럽 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늘어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테우스 사무총장은 외교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행동들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다른 나라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이 늘어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은 우크라이나 내 유엔 직원 1,600여 명을 철수하거나 이전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병력을 실은 A400M 수송기가 이날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최근 도핑 파문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모든 종류의 메달 시상식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4일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발리에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기로 한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기구와 국제검사기구는 지난 11일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대신해 발리에바 선수가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올해 15살인 발리에바 선수의 경우 보호받는 개인으로 분류해 성인 선수들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며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사라 허실랜드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최고 경영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에 발신하는 메시지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스트 행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4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항의해 수도 오타와를 마비시키고 미국과의 국경을 차단한 시위대를 막기 위해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주정부 지도자들과 만난 뒤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차단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 시위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발동한 긴급 권한은 캐나다의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2월 16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